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뜻을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유일한 소망으로 평안히 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동시에 다윗의 집을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그만큼 하니까 채워주시니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믿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의 일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대화를 보면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경계는 어디까지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만큼 그 사람의 삶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딜 가든지 다윗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간주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거침없으시고 신속하시고 또한 전방위적이면서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간단히 훑어 지나가며 살펴보면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메덱 암마를 정복합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다른 말로 가드입니다. 가드는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곳이었죠. 그리고 2절은 대적 모압을 정복해서 장정들의 키를 줄로 잰 뒤에 전투가 가능할 정도로 큰 사람들은 죽이고 전투가 가능하지 않을 작고 왜소한 사람들은 살려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람 지역의 왕,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전쟁을 계기로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러 오는 온 아람 군대까지 소탕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요람과 조공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서 모든 은과 금을 탈취하여서 그 은과 금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 모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 그 명성이 떨쳐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앞장을 넘기셔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언약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시는 그림이 바로 8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드리고 또한 꿈을 이뤄드린 것이죠.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역시 확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노력한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사뭇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저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확실히 좀 대비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 전투들을 다시 되짚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힘겨운 세월을 살면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건네주었던 혹은 그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모든 원수들을 대적들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동시에 다윗 개인의 마음을 그 응어러진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흥미롭게 두 번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6절 하반절에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네, 여러분 좀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다윗을 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까요? 진작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디로 가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든 다윗은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전쟁 이전에 전쟁과 싸움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떠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을 승리로 여기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이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이 즈음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 나라를 이뤄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기보다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다윗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였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 찬양 사역자들의 성공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내면 그래도 한 5만 장 이상은 팔아야지, 3만 장 이상은 팔아야지, 한 달에 사역이 한 10회 이상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성공이다. 여러분들도 성공의 기준들이 나름 있지 않습니까? 집은 몇 평 정도 이상을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세상이 제시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집은 완전히 망했고요. 2집은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3집은 다시 망했고요. 그 다음부터 성공은 찾아와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고 한 노래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치 앞도 어둠인 막막함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 소원으로 내 소망을 채우고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변함이 여전히 없으시는 주님의 겸손함으로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가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 없이 썼던 아니 멋지게 들리는 것 같아서 썼던 이 노래가 사실 제가 계속 살아가면서 되새김질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백합니다.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내 직장의 현실 가운데 무엇이 승리일까? 무엇이 실패일까?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죠.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면 그것이 승리이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면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소망으로 두고 디자인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디자인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정의롭고 지혜롭게 아주 국정을 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조직을 견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인물에서 저의 눈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이죠? 이 바로 전에도 아브넬과의 일에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이 인정하였던 이 아브넬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는 그 헤브론이라는 일종의 범죄자들의 도피 지역 경계선에서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왕이 보기에는. 하지만 요압은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죠.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인물입니다. 근데 또한 가만히 보면 오늘 현실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혀둔 후에 이후에도 보면요, 이 요압은 계속 다윗에게 충성을 하기도 하면서 또한 다윗에게 굉장히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둔 인물이에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요압을 장관으로 세웠을까?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직장에서 어떤 이 직원들을 이제 세우시다 보면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인물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요압을 세우게 되었을까? 아니면은 자기에게 충성하니까 세웠을까? 남에게는 어떻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만일 저라면 요압을 못 세웠을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든 경험이 어떻든 얼마나 되든 간에 사실 세우기 힘들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고민하는 게 좀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요, 다윗은 정복 전쟁에서부터 이 모든 멤버들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실은 8장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자체가 이 뒤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전쟁의 선봉에는 누가 나섰을까요? 다윗이 나섰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니라. 만일 이게 다윗의 전쟁이었으면 어쩌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안 세웠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귓속말로 얘기하거든요. 저 요압 조심해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왕권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평생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죠. 그러면 이 판단도 하나님이 이기신 판단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 좀 무섭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뭐 비슷한 사람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해요. 사실 너무 의욕이 넘치고 막 모든 걸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치고 나가면서 막 하는 뭐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여튼 어쨌든 제가 저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되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야욕은 배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위한 욕심인지 헷갈립니다. 나도 잘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멤버 중에 예전에 상당히 좀 어둠의 세계에서 일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일을 했는지 제가 원래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역을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좌충우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본인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와서 이제 학교 제자였거든요. 교수님, 이것 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급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럼 막 이렇게 또 팍팍팍 이제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그리고 꿈을 막 어마어마하게 그리면서 막 좌충우돌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좀 눌렀거든요. 그건 네 욕심일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걸 수 있어. 좀 그건 좀 내려놔. 그건 네가 그러면 안 돼. 네 욕심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려놔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막 소화하는 듯 하면서도 소화가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집안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어느 날 새벽 한 3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좀 약간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만지 상태였던지 아니면 너무 힘겨워서 그랬던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때 고속터미널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옛 친구들이 이제 일하는 곳으로 가서 일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바로 떠나버렸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후에 물론 소식을 들었을 때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아기를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계속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사실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습관 같은 기도가 생겼어요. 주님, 어떤 사람을 볼 때 저의 눈으로 좀 보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의 기질을, 저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은 분명한 것이죠. 여전히 훈련 중이지만 주님, 이 판단에서 주님이 이겨주시옵소서. 제발 주님이 이겨주십시오. 제발 제가 이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혹시나 내 열정의 부족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열등감 때문이라면 주님, 제가 제 모습을 치고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 공동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지기 싫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결국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결국 지나보면 일이 그르쳐집니다. 자존심 상하고 아파도 주님의 승리를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 같은 순간들, 우리의 일상들이 오직 주님의 승리로 물드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자존심과 나의 판단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으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함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승리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